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번 옆 사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잘 지내셨는지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보십시오. 지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추석 동안 명절 동안 많이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희 개인적인 감사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이제 집에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벌써 지금 한 3주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대기 사는 분들은 20층 사는 분들은 이제 그 택배 물건을 1층에서 받아가지고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행히 근데 저는 1층에 살아가지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 택배들이 잘 있나 항상 이제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그런 이제 육신이 이제 편안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또 그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비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어서 이제 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열 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는 친구나 어떤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자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 전체에 있어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제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자신의 친구이고 모사였던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절망감이 깊이 차오른 때 그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탄식, 간구, 찬양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비탄 시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배신 앞에서 이제 부르짖는 탄식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지하거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나 시편에서는 이제 원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등장을 합니다. 원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시인에게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악의를 품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악의를 품고 있는 이웃이나 뭐 친했던 친구나 아니면 배신해서 원수가 된 그런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는 이제 적군의 이제 나라의 뭐 지도자나 이런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기 찬송가에도 보면 원수란 단어가 이제 20곡 이상의 원수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의 군사니 하면서 거기서도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이라고 하면서 원수마귀는 쫓겨나가야 돼,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고 찬양의 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1절에서 23절까지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다윗이 이제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서는 자기 원수는 바로 이제 과거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도록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는 다시 한번 친구를 배신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또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호소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수풀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수풀. 여러 잡초들이 엉겨붙어서 복잡하게 이제 꼬여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걱정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있고 엉켜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편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주 비틀거리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현재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의 배경을 보면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재위한 지 한 32년쯤에 이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 자신의 모사였고 또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공모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요. 왕이 돼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가 쓰여질 때의 고통은 다른 어떤 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또 자신의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친구가 공모를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은 이제 암울하고 이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한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분노에 떨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충격으로 인해서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감정을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이기도 하고 또 약점을 잡힐 수도 있고 득이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또 반역에 동참한 모든 사람을 내가 싹 다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만이 한맺힌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나 분노와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분노를 폭발을 하고 누군가에게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주 몇 배로 복수를 해서 갚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폭발한 사람과 분노를 받는 사람 거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것처럼 감정을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쉽게 분노를 내비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분노는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틈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 큰 분노가 자리 잡히게 되면서 잔인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점 분노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스트레스로 몸져 눕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만 아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분노, 나의 슬픔, 나의 아픔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할 수가 있고 또는 때로는 이제 약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어떤 A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질병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A라는 질병을 걸린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가족이나 뭐 지인 이런 사람도 알 수 있지만 생각해 본다면 아 가족은 곁에 있으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한 50%는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가족도 곁에 있는 가족도 10%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A라는 질병을 걸린 그 질병입니다. 그 주변 사람은 한 10%를 알까요? 그 주변 사람은 아마 1%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잊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종 질병에 걸려서 또 걸렸던 지인만이 아마 절반 정도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믿는 분이라면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라면 아마 절반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슬픔이나 분노나 아픔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픔과 슬픔이 나타날 때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원수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악인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원수의 소리라는 것은 이제 아우성 치면서 아주 모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위협하는 소리가 바로 여기 원수의 소리입니다. 악인의 압제라는 것은 아주 이제 꽉 짓눌려서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쉴 틈 없이 맹공을 퍼붓는 것,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들과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적반하장의 격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보통 다윗은 인내심이 많고 또 신실하고 원수 사울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시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날 때 모습을 보면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진짜 큰 어려움, 고난이나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또 신실하고 인격적이고 또 때로는 세상에 법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분도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분을 봤을 때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매달린 모습 보게 되면 와, 저분은 정말로 진짜 신앙인이구나, 진짜 신실하신 분이구나, 대단하다, 나도 본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 그리고 본 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보통 극대노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보통인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 보면 어떤 연예인들은 이제 방송 가운데서 너무나 정말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이제 나오지만, 때로는 이제 어느 날 또 그 같은 사람인데도 뉴스에서 이제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화내고 막 욕하고 손찌검하면서 이제 갑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본 모습이 드러날 때는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 청년들이요. 사람의 이제 여자 쪽에서 사람의 속을, 남자의 속을 완전히 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긁어놓을까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정말 폭행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지혜롭게 넘기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여자의 경우에선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그런 걸 모르고 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결혼 전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 청년 입장에서는 여자 청년을 이제 유심히 보면서 뭔가 이제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사치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관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셋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 돈을,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일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찾아다닌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될 대로 되라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남들을 이제 갈취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제 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의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이제 들어갈 때 면접을 봤을 때요, 이제 그 목사님이신 교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 심창보 후보 뭐 누구님 하면서 술 마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니 무슨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런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 마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또 하시는 말씀이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면접을 마쳤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마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마 그 교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식이나 위선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가식이나 위선을 드러나는 경우에 사탄은 이제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흔들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극한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아, 배신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불안과 공포만 엄습해왔던 다윗이 마음이 아프다고, 심히 아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은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오랫동안 반역을 준비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은 패배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을 향해 아주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진짜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역의 시작은 성공을 했지만 그 반역의 완성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의 연합을 깨셨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살하게 되고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윗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완성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더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완벽하신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는 하셨지만 왕위는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위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일, 아무리 잘되고 또 아무리 허점이 없고 빈틈이 없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다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패배하고 상처와 아픔 뿐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없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